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 청취자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기사는 바로 사상 최악의 산불에 이어진 역대급 집중 폭우로 피해가 급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로 씨름해온 시드니 광역권을 포함한 뉴사우스웨일즈주 동부 해안가 일대에 지난 주말에 걸쳐 역대급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운전자 한 명이 실종되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는데요. 이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된 집중폭우는 강풍마저 동반하면서 도로 침수, 가로수 및 전봇대 그리고 가옥 파손의 대규모 정전 사태로 비화됐고 10일에는 다수의 학교들이 임시 휴교 조치하고 대규모 출근 지연 사태가 야기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주내 60여 개 학교가 침수나 도로 폐쇄로 휴교 조치됐고 9일 저녁 주내의 15만 가구가 정전을 겪었으며 시드니 혼스비, 핀블 그리고 센트럴 코스트 지역의 1만 3천여 가구는 월요일 오전까지 정전이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쓰러진 가로수가 차량을 덮치면서 운전자 4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후송됐고 16살 소년 한 명은 허리까지 찬 빗물 속에 잔해물에 갇혀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중된 폭우는 지난 1998년 이후 최대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기사는 차 안에서 바로 주문하는 드라이브 스루 이용 시 휴대폰 결제를 하면 엄청난 벌금과 또 벌점이 부과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에서 차를 운행 중인 상태에서 이 휴대폰을 사용해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네네. 교통법 위반으로 고액의 벌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아셔야겠습니다.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는 교통법 위반으로 빅토리아주에서는 484달러의 벌금과 4점의 벌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요?
네, 휴대폰을 이용해서 결제를 하거나 할인 쿠폰을 제시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네. 이 벌금은 빅토리아주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각 주별로 벌금과 벌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지난해 12월이었죠. 호주에서는 처음으로 이 드라이브스루에서 핸드폰 결제를 해도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드라이브스루와 이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경우에만 국한된다고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는 휴대폰을 사용해야 할 때 차량을 주차시켜야 하고요.
네.
이 얘기는 즉 운전자가 신호등을 기다리거나 뭐 교통체증을 겪을 때도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
교통법 전문 변호사인 쿨립 생시 말에 따르면요.
네네.
주차장과 드라이브스루는 공공장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네.
운전 중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한다는 2017 도로안전규칙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드라이브스루 창고에서요.
네네.
휴대폰도 꼭 결제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선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시고
네네.
시동을 끈 다음에 결제를 하시면 엔진이 꺼진 상태라서 운전 중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네요.
지난 한 주에도 음식 관련 기사가 인기 있었는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죠. 떡볶이와 핫도그가 호주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맛있게 매운 맛이 과연 호주에서도 통할까요?
베트남, 미국, 대만 등 4개국을 비롯해 6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낸 한국의 신전 떡볶이가 지난해 말 9번째 해외 가맹점으로 선택한 곳은 바로 호주 멜번인데요. 신전 떡볶이 멜번 지점이 오픈한 날 떡볶이를 먹기 위해 엄청나게 긴 대기줄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신전 떡볶이 멜번 지점의 오예은 매니저는 호주에 있는 친구들이 이미 떡볶이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호주인들이 매운 음식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과연 사실일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신전 떡볶이의 손미나 매니저 역시 한국 떡볶이의 매운 강도가 호주 친구들에게 놀라운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호주라는 문화 자체가 동남아시아 근처에 있고 그래서 원래 저희가 떡볶이 전에 뭐 동남아시아 음식이 매운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미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매운맛의 강도에 대해서 놀라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식감도 그렇고 왜 서양에서 보면 요끼같이 그런 약간 떡과 비슷한 식감도 있고 뭐 중국으로 가면은 분모자 같은 식감도 있어서 그게 낯선 음식이라 생각은 안 듭니다.
한국식 단짠의 또 다른 매력. 멜번에서 한국식 못난이 핫도그의 열풍도 함께 불고 있는데요. 멜버른 청킥타운은 한인 동포뿐만 아니라 호주 친구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청킥타운에서 일하는 박인호 씨는 호주 친구들이 한국식 단짠의 매력에 빠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네요.
아무래도 제일 인기 있는 메뉴는 이제 소세지랑 치즈랑 감자가 박혀있는 한국식으로 일명 못난이 핫도그라고 하죠. 그게 제일 잘 나가고요. 또 소세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은 통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간 핫도그를 많이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잘 늘어나고 재밌게 먹을 수 있다 보니까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청취자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은 기사는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 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견된 일본 크루즈 여행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 탑승한 호주인들이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을 전해왔다. 배에 갇혀있는 호주인 베라 코슬로파 푸 씨는 화요일 저녁부터 객실에만 머물고 있고 이곳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식음료 담당 직원들이 우리에게 음식을 가져다 준다. 보살핌을 받고 있지만 창문이 없는 객실에만 머물려 한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코슬로바 푸 씨는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것 역시 막막함을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네, 지난 한 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에 청취자분들이 끊임없는 관심 보이셨는데요. 우한에서 대피해 크리스마스 섬에 격리돼 있는 호주인의 일상생활을 전해드린 내용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22살의 황 씨는 우한을 빠져나와 크리스마스 섬에서 생활하고 있는 270명의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중 한 명이다. 크리스마스 섬 이민자 수용 시설에서의 생활은 데이비드 황 씨가 걱정했던 만큼 그리 나쁘진 않다. 생활에 필요한 옷가지와 자외선 차단제, 샌들은 물론이고 비누와 담배도 챙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게임기도 제공됐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스캔을 하고 자신의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QR코드가 담긴 손목 밴드를 받았다. 의사들은 매일매일 이들의 체온을 재고 있다. 방에는 2단 침대와 책상이 놓여 있고 이들은 공용 화장실과 공용 샤워실을 사용하고 있다.
아침 일찍 잠에서 깨면 건물 밖으로 산책을 나가고 아침 식사와 건강검진을 마치고 나면 방으로 돌아오는 것이 황 씨의 하루 일과라고 하네요. 이 황 씨는 낯선 섬에서 가장 힘든 점은 고립감이라면서 시드니에 있는 친구들이 그립다고 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호주 정부가 중국 본토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는 사람들의 호주 입국을 금지한다는 보도가 나간 후 중국계 항공편을 이용해 고국을 방문한 호주 내 한국 유학생들의 우려가 증폭됐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대만, 홍콩 혹은 마카오를 경유할 경우에도 호주 입국이 금지되는 것이냐는 한국 유학생들의 문의가 빗발쳤었는데요. SBS 라디오 한국어 프로그램은 청취자분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시드니 로펌 H&H 로이어스의 파트너인 김진한 변호사로부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그 배우자하고 그 아이들, 아니면은 이제 그 리걸 가디언스, 법적 보호자들이죠. 이렇게 제외하고는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본토를 통해서 오는 분들은 다 입국 금지 조치가 지금 적용이 됩니다. 뭐 홍콩이라든지 뭐 대만, 싱가포르는 이제 메인랜드 차이나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이쪽을 경유해서 오시는 분들은 아직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이민부 사이트에서 이제 요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니까요. 호주 대사관, 그 한국에 있는 호주 대사관 웹사이트나 이제 요걸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본인이 호주로 들어오실 일정이 곧 있다면은 뭐 혹시나 뭐 추가 대상 국가들이 생기는지 모니터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이 경자년 새해를 맞아 다양한 한국의 설 문화와 전통의 미를 알리고자 한복전시를 2월 5일부터 시작해 2월 21일까지 개최합니다. 새 한복 설빔, 빼떼옷을 차려입던 설렘을 담아 다채로운 전통적, 현대적 디자인의 한복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8일 열린 오프닝 리셉션에는 클로버 무어 시드니 시장, 뉴사우스 웨일즈주 노동당의 조디 맥케이 당수, 스콧 팔로우 뉴사우스 웨일즈주 상원의원, 홍상우 주 시드니 총영사, 또 윤광홍 시드니 한인회 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글로벌 무어 시장은 차이니스 뉴이어 행사에서 루나 뉴이어 행사로 명칭을 변경한 데 대해 다문화 사회인 호주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좋은 취지라면서 이 중국 커뮤니티로부터 반발이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No, and I've talked about this at all the events this year, and I've seen, you know, the Chinese people.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올해 개최된 모든 행사장에서 사람들과 얘기했는데요. 중국, 한국, 태국, 베트남 출신들 모두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축제 이름 변경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호주 커뮤니티가 함께 축하하기 위한 좋은 결정이고 이것이 바로 루나 뉴 이어 축제로 이름을 변경한 이유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최고상인 작품상을 포함해 4관왕을 달성하면서 한국 영화뿐 아니라 오스카 역사도 새롭게 썼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관련 기사들의 청취자분들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저희 SBS 라디오 한국어 프로그램은 지난해 시드니 필름 페스티벌 참석차 호주를 방문한 봉준호 감독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기생충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눴었는데요. 영화 기생충의 제목과 더불어 영화 속 핵심 소재인 냄새, 두 채의 주택, 그리고 영화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봉준호 감독은 제목 기생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부정적인 뉘앙스 내지는 좀 이렇게 약간 혐오스러운 뉘앙스가 사실 있죠. 뭐 기생충 그건 사실인데 이 두 시간에 걸친 이 영화의 스토리와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이 기생충이라는 제목의 어떤 느낌이나 단어 자체의 느낌이나 의미가 또 남다르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또 영화 기생충의 키워드 냄새죠. 냄새. 이 영화의 모든 것은 냄새로 축약됩니다. 봉준호 감독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소재를 생각한 것일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냄새란 게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서 별로 이렇게 서로 간에 얘기하기 쉽지 않은 주제잖아요. 심지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이 영화가 이제 인간에 대한 예의, 특히 부자와 가난한 자 간에 인간에 대한 예의를 다루는 거다 보니까 그 인간에 대한 예의가 어떻게 되면 그 위태롭게 붕괴하는 순간 같은 게 영화에 있는데 그 붕괴의 어떤 도화선 같은 게 냄새예요, 영화에. 그래서 냄새라는 모티브가 되게 밀접하게 쓰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네, 전체 인터뷰 내용은 저희 SBS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는 위클리 오버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공유, 댓글.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주세요.